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전역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마누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추가 테러 공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오늘 경고했습니다. 전날 프랑스와 튀니지, 쿠웨이트에서 동시에 테러 공격이 일어난 뒤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발스 총리는 테러 공격이 일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각국 정상들은 어제 세 나라에서 일어난 테러 공격을 비난했습니다. 어제 북아프리카 국가 튀니지의 지중해 연안 휴양지에서 무장교의 한 둘이 해변가에서 총기를 난사해 영국과 독일, 벨기에인을 포함해 최소한 38명이 사망했습니다. 쿠웨이트에서는 시아파 사원에서 자살폭탄 공격이 일어나 2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가스공장에 테러범이 차를 몰고 돌진했고 머리가 잘린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오늘 오스트리아 빈에서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을 만나 이란 핵 문제에 대한 막바지 협상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란과 주요 6개국 간 핵협상 시한은 이달 말까지입니다. 한 서방 외교관은 이란과 나머지 국가들 사이의 핵심 사안에 대해서 여전히 큰 의견 차이가 있다며 며칠 안에 유엔의 이란 주요 시설에 대한 사찰, 제재 해제, 투명성 문제 등에 대한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과 자리프 장관은 비공개 협의를 벌일 예정이고 며칠 안에 나머지 협상 국가 대표들과도 논의합니다. 이란과의 핵협상에는 미국, 프랑스, 영국, 중국, 러시아, 독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어제 동성애자들도 미국 내 어디서든지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일부 주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동성혼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의 동성애자들은 현재 수도 워싱턴 DC와 미국 내 36개 주에서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결정문에서 동성애자들도 미국 헌법에 보장된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으로 미국 내 50개 모든 주에서 동성혼 합법화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대법관 9명은 이번 동성혼 지지 여부에 관한 결정에 있어 5-4로 입장이 팽팽히 엇갈렸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다수 의견으로 동성혼 권리를 금지하는 것은 끊임없는 폐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국제채권단이 제시한 구제금융 방안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치프라스 총리는 오늘 TV로 생중계된 긴급 연설에서 7월 5일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치프라스 총리는 이날 의회를 긴급 소집해 국민투표 계획에 대한 비준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로그룹 회의를 열고 그리스 구제금융 방안을 논의합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는 이달 말까지 국제통화기금 IMF에 20억 달러의 빚을 상환하기 위해 유럽연합의 구제금융 중 80억 달러의 분할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북한은 미 국무부가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 인권 실태를 지적한 데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오늘 조선중앙통신에 미국이 대조선 적대정책에 매달리고 있다며 이에 대응한 북한의 조치가 강도 높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25일 발표한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세계 최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최근 서울에 개소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와 관련해서도 남한의 보복을 암시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오늘 북한인권사무소를 연 한국의 무분별한 행동 때문에 남북관계가 돌이킬 수도 수습할 수도 없는 파국으로 치달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몸서리치는 징벌을 기다리라고 위협했습니다. 한국에서 오늘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확진자가 한 명 더 늘어 총 182명이 됐습니다. 이 환자는 간호사로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옮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의료진이 메르스에 감염된 사례는 20명으로 전체 환자의 11% 정도입니다. 이날 새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총 31명이 한국에서 메르스로 사망했습니다. 현재 메르스로 격리 중인 사람은 총 2,467명입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곧이어 뉴스 듣기 세상 보기와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이은경입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책임 규명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하기 위한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가 지난 23일 문을 열었습니다. 북한은 특대형 정치적 도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의 발효를 위한 전 세계 명사들의 모임인 CTBT 현인그룹 3차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북한이 다음 달 개최되는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불참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워싱턴에서 고위급 전략 경제 대화를 개최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군사 공세에 대응해 동유럽에 250대 탱크와 자주포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네팔에서 열린 지진 피해 복구 지원 국제회의에서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이 30억 달러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먼저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소식들을 살펴보는 한반도 전망대로 문을 열겠습니다. BOA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책임 규명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하기 위한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유엔 차원의 현장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한반도 전망대 오늘 첫 소식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 관련 뉴스로 시작합니다.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가 문을 열었군요.
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지난 23일 북한 인권 상황을 감시하기 위한 현장 조직인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를 서울 종로구 글로벌 센터 빌딩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지난해 2월 발표한 북한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인권 피해자 등과의 지속적인 만남과 자료 축적을 위해 현장 기반 조직을 설치할 것을 권고한 데 따라 추진돼 왔었죠. 이런 권고에 따라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직접적인 인권 피해자인 탈북자들과 북한 인권 운동을 하는 민간단체가 가장 많은 한국을 최적의 입지로 보고 그동안 한국 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번에 서울에 현장 사무소를 열게 됐습니다.
네, 이번 개소식에는 특히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직접 참석해 더욱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자이드 최고 대표의 참석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유엔 인권기구 서울 사무소 개소식에는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전 세계의 인권 증진을 위한 유엔의 모든 활동을 총괄하는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의 수장인데요.
네.
유엔 인권 최고 대표의 방한은 지난 2010년 나바네템 필레이 대표의 비공식 방한 이후 5년 만의 일입니다. 한 유엔 소식통은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북한 인권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방한하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며 이는 북한 인권 문제가 더 이상 한반도에 국한된 현안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라는 공감대를 확인하는 행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이드 최고 대표는 이번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의 설치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했습니까?
네, 자이드 최고 대표는 서울사무소 개소식 축사에서 지금 북한에서는 수백만 명이 전체주의 체제에 갇혀 자유를 부정당하고 있고 수만 명은 정권에 충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더 끔찍한 운명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며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이도 최고대표는 서울 사무소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관찰하고 기록함으로써 앞으로 책임 규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서울 사무소가 문을 열게 돼 북한 인권에 대한 유엔의 대응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며 서울사무소는 완전한 독립성과 진실성을 바탕으로 유엔 원칙에 따라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서울사무소 초대 소장은 덴마크 출신인 신혜 폴슨 씨가 맡았고 5명의 직원을 두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유엔 직제상 선임 과장급에 해당하는 폴슨 소장은 오는 8월 초 서울에 부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서 서울사무소는 공식 홈페이지와 트위터 그리고 페이스북 등 인터넷 사회관계망도 개설을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유엔인권기구 서울사무소가 공식 활동에 들어갔는데 한국 내에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부 시민단체를 제외하고 북한 인권단체나 탈북자들은 크게 반겼습니다. 한국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인권기구 서울사무소 설치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전 세계인들의 관심과 우려를 한국 사회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국 내 탈북자들과 북한 인권단체들도 이번 서울사무소 개소를 계기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동력이 마련됐다며 환영했고요.
네.
특히 서울사무소 설치는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인 만큼 북한 정권에게도 강한 압박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만 한국진보연대 등 한국의 일부 시민단체들은 북한 인권사무소 설치를 계기로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될 것이라며 사무소 개설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네, 자이드 최고대표는 이번 서울 방문에서 연세대학교에서 특별 강연도 했습니다. 이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밝혔습니까?
자이드 최고대표는 지난 24일 한국의 연세대학교에서 인권 세계에서 한국이라는 제목의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자이드 최고대표는 이 강연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핵 문제를 넘어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주시하고 있다고 말하고 국제사회가 함께 행동하면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강력한 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이드 대표는 이와 함께 북한 인권 문제의 해법으로 국제사회가 북한의 책임 규명을 압박하는 동시에 북한 스스로 변화하도록 지원을 병행하는 두 가지 길의 접근 방안을 제시해 관심을 모았는데요.
네.
자이드 최고대표는 북한을 비판만 할 게 아니라 협력을 원한다며 북한과 대화의 문을 늘 열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유엔인권기구 서울사무소는 북한의 인권 침해를 감시하고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협력과 교류의 다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북한은 그동안 유엔인권서울사무소 설치를 앞두고 반발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서울사무소 개소식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은 성명을 내고 남측이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라는 화근을 끌어들여 남북관계가 더 이상 수습할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됐다며 비난했다고 북한 관연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5일 보도했습니다. 조평통은 성명에서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를 타격 대상이라고 지적하는 등 위협적인 용어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서 북한 외무성도 지난 23일 담화를 발표했었는데요.
네.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는 자신들의 존엄과 체제에 도전하는 특대형 정치적 도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에 대한 북한의 그런 반발에 대해서 자이드 최고 대표는 한국을 떠나기에 앞서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는데 그 내용도 네. 정리를 해주시죠.
네. 자이드 최고 대표는 유엔을 상대로 한 유엔 회원국의 위협은 매우 유감스럽고 온당치 못한 일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네.
자이드 최고 대표는 나아가서 북한의 행위는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이드 최고 대표는 또 북한이 서울 사무소 개소에 잇따라 반발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울 사무소의 역할이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며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이라는 본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이드 최고 대표는 또 북한이 분노에 찬 협박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인권 문제에 최소한의 관심이라도 보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그 한 예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각국의 인권 기록을 다른 국가가 검토하는 이른바 국가별 인권 상황 정례 검토 과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이드 최고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에서 관심을 끄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북한 인권 문제를 놓고 대북 지원과 연계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방법이라며 조건부 지원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책임 규명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하기 위한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가 문을 열었다는 소식과 함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자이드 유엔 인권 최고대표의 입장 그리고 북한의 반응 등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제 대화 소식입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논의가 됐습니까? 이 북한 핵 문제에 관해서 논의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22일 현지 시간입니다.
네.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 동안 워싱턴에서 전략 경제 대화, 그러니까 전략과 경제 문제에 대한 고위급 회담을 갖고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은 두 나라가 회담을 마치면서 지난 24일 발표한 보도자료에도 포함이 됐는데요.
네.
두 나라는 한반도에서 평화적인 방식으로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6자 회담에서 합의한 9.19 공동성명과 북한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여러 결의를 전면 이행해야 한다는 데도 동의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과 중국은 이번 대화에서 사이버 안보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비롯해 기후변화나 이라크와 시리아 사태, 그리고 남중국해 문제, 또 테러 문제에 대한 협력 등 지역과 세계적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미중 전략 경제 대화에는 미국 측에서 존 케리 국무장관과 제이콥 루 재무장관이 그리고 중국 측에서는 왕량 부총리와 류엔둥 부총리가 수석대표로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중국 측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이 추진하는 이른바 핵과 경제 병진 노선에 대해 의견을 나눠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내용은 백악관이 네. 공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24일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 대표단을 접견한 뒤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요.
네.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 대표단은 핵무기와 경제를 동시에 개발하려는 노력이 성공하지 못한다는 점을 북한에게 보여주는 게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 대표단은 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백악관의 발표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뭐 때문인가요?
네, 먼저 수전 라이스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국무위원이 지난 2월 뉴욕 회동 때 북한의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이 성공하지 못한다는 데 공감한 데 이어서 논의의 격이 더 높아졌다는 점을 들 수 있겠고요.
네.
무엇보다도 한국의 한 외교 소식통은 백악관이 비록 논의했다는 표현으로 발표를 했지만 이것은 중국 역시 병진 노선이 성공할 수 없다고 미국과 공감했다는 것을 애둘러 표현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또 미국 대통령이 자리한 최고위급 외교 테이블에서 중국이 병진 정책을 논의했다는 자체가 북한에 대한 압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국립외교원의 이지용 교수는 중국이 백악관의 발표를 빌려서 북핵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분석하면서 류엔둥 부총리나 왕양 부총리 등은 현 중국 지도부의 실세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한편 서울에서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의 현인 그룹 회의가 지난 25일부터 이틀 동안 열렸습니다. 먼저 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이 어떤 조약인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은 지난 199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조약인데요.
네.
어떠한 형태나 규모 그리고 장소에서도 핵폭발 실험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핵실험 금지 조약입니다. 특히 기존 핵무기의 안전 여부를 점검하는 안전실험은 물론 임계치 이하의 극소규모 실험까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약은 현재 발효가 됐나요?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제조약이 발효되려면 당사국들이 조인을 하고 각국의 실정에 따라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네.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지난 1996년부터 각국의 서명을 받기 시작했지만 원자력 능력이 있는 44개 나라 가운데 미국과 중국, 이란, 그리고 북한 등 8개 나라가 아직 서명 또는 비준을 하지 않아 발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의 현인 그룹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은 아직 발효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조약을 발효시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모인 군축 분야 저명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현인그룹 회의가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에서 열렸는데 윤병세 네. 한국 외교부 장관이 개회사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21세기 들어 핵실험을 감행한 유일한 국가라고 지적하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비확산 체제 확립에 가장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윤 장관은 평양 당국이 이란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고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는데요. 윤 장관은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이 고립과 제재를 가져올 뿐이라고 지적하며 북한 당국은 조속히 깨어나 현실에 눈을 뜨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특히 북한이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포와 버터를 한꺼번에 다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릇되고 시대착오적인 길을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이 최고위급의 회동에서 북한의 이른바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자는 소식, 또 서울에서 열린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의 현인 그룹 회의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다음 달 한국 광주에서 개막되는 하계 유니버시아드 국제대학생 체육대회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회 개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대회 조직위원회로서는 참 곤혹스러운 입장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이 같은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9일 북한 대학생 체육협회장 명의의 이메일을 통해 대회 참가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김윤석 사무총장의 설명에 따르면 북한 대학스포츠연맹 전극만 회장이 국제대학스포츠연맹 FISU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영문 편지 하나가 대회 조직위원회 이메일 계정에 들어와 있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북한이 이번 광주 유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설명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네.
북한 대학스포츠연맹은 대회 조직위원회에 직접 불참 의사를 밝힌 게 아니라 국제대학스포츠연맹에게 보내는 이메일을 조직위원회에도 보냈다는 것입니다.
대회 개막을 바로 앞에 두고 북한이 대회 불참하겠다고 밝힌 배경이 뭘까요?
네, 북한은 이 이메일에서 불참의 이유로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 설치와 한국 정부의 군사대결 추구 등 정치 군사적인 문제를 들었습니다. 북한은 이메일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남북 관계를 극한으로 몰아갔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네.
북한은 그동안 북한 인권 사무소 설치를 대결 선포로 간주하겠다며 연일 한국 정부를 비난해 왔었죠. 이에 대해서 한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에 정상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국제 스포츠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해 왔었는데 정치 군사적인 이유를 내세워 불참한 것은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한국 정부에게 떠넘기고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는 그런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북한 선수단의 광주 유니버시아드 참가는 뭐 이제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네, 참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다만 북한 선수단은 지난 2003년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대회 개막 이틀을 앞두고 출전 계획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네.
이처럼 북한이 과거에 보여온 예측 불허의 행태에 비춰볼 때 막판에 불참을 번복하고 참가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어서 불참을 기정사실화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의견도 있기는 합니다.
네.
사실 북한 선수단이나 응원단이 한국을 방문하면 많은 관심을 끌게 됐죠.
네.
대회 조직위원회 측으로서는 대회 흥행을 위해서 북한 응원단의 파견에 기대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단체 경기 대진표를 짜야 하기 때문에 북한이 적어도 이달 말까지는 참가 의사를 밝혀야 한다면서 북한이 국제대학스포츠연맹에 통보함으로써 불참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는 밟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국제대학스포츠연맹 회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이 북한이 광주 유니버시아드에 불참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는 밟은 것이다. 이런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한 주 동안의 한반도 관련 뉴스를 살펴본 한반도 전망대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지난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서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의 인물 이어가겠습니다. 문주라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누가 이 사랑을 보내드립니다.
누가 이 사랑을 모르시나
Following this breaking news, a Boston jury sentencing Jokhar Tsarnaev to death on 6 of the 17 counts. No cameras allowed inside that courtroom, but those who were inside say Tsarnaev looked emotionless, even scratching the back of his head.
이번 주 미국 언론들은 지난 2013년 보스턴 마라톤 테러범에 대한 최종 선고 소식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올해 21살인 조하르 차르나예프에게 미국 법원은 결국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어린 시절 미국에 와서 좋은 대학에 다니며 촉망받던 학생이 극단주의에 빠져 테러범이 됐고 결국 사형 집행을 앞둔 운명이 된 겁니다. 올해 21살인 조하르는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에서 태어났습니다. 러시아 다게스탄 자치공화국에 살다가 8살 때 가족과 함께 정치적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망명했습니다. 보스턴 마라톤 테러를 벌이기 몇 달 전에는 미국 시민권도 받았습니다. 조아리는 가족과 함께 미국 북동부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살았는데 주변에 따르면 총명하고 조용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깔끔한 용모로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조아리는 고등학교 시절 성적이 우수해 시 장학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매사추세츠대 다트머스 캠퍼스에 진학해 해양생물학을 전공했습니다. 이슬람교도인 조하르는 대학에 다니며 극단주의에 빠졌습니다. 조하르의 인터넷 사이트에는 이때부터 시리아 내전과 체첸 독립운동 반군들의 활동을 담은 영상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성적도 곤두박질치며 7개 과목에서 낙제를 받았습니다. 조하르는 2013년 4월 15일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형 타레를란과 함께 폭탄 테러를 감행했습니다. 압력솥으로 만든 사제폭탄을 터뜨려 3명이 숨지고 260명이 다쳤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경찰 한 명도 살해했습니다. 결국 형은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가 동생 조하르가 몰던 자동차에 치여 숨졌고 조하르는 총상을 입고 인근 주택 뒷마당에 숨어있다 체포됐습니다. 조하르는 체포 직후 미국이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이슬람 교도들을 살해하는 데 대해 분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조하르는 올 초 열린 재판에서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한 테러 등 30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중 17개는 사형 또는 종신형이 적용될 수 있는 죄목이었습니다. 조하르의 변호인은 형 타메를란이 테러를 주도했고 조하르는 형의 영향을 받아 가담한 것뿐이란 주장을 폈지만 결국 사형 선고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 주 화제 인물, 보스턴 마라톤 테러범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조하르 차르나예프였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김근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번 주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제 대화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지난 24일 워싱턴 국무부에서 열린 폐막 기자회견을 끝으로 해서 사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요, 이 사이버 안보 또 해상 영유권 문제 같은 그동안에 대립해온 현안들에 대해서 갈등을 좁히는 전기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견해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그래도 두 나라 모두 이번 대화의 성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대화는 두 나라 사이에 열린 7번째 고위급 전략 경제 대화였습니다. 그동안 베이징과 워싱턴을 오가면서 대화가 계속됐는데요.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이번 폐막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화가 생산적이었고 또 대화에서 다룬 현안들의 폭이나 깊이에서도 큰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양제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도요. 이번에 양측이 매우 솔직한 대화를 나눴고 폭넓은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네, 손꼽을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들이 있었습니까?
우선 이번 대화를 앞두고요.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민감한 현안 중에 하나였던 사이버 안보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양측이 서로 상대방의 사이버 공격을 비난해왔고요. 특히 이 최근에 미국에서는 연방 공무원들의 신분 정보가 대거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배후로 중국이 지목됐고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었죠. 이번 대화에서는요. 이 미국과 중국이 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행동 수칙을 마련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기로 했고요. 특히 이 중국은 미국 기업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배후에 중국 정부가 있다는 미국 정부의 지적은 이번 회의에서 다시 거부했지만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사이버 해킹 근절을 위해서 미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대립보다는 두 나라의 협력에 방점을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밖에 지구온난화 대응이나 에볼라 퇴치, 또 국제사회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협력의 확대에 합의가 있었고요. 또 한반도 비핵화, 또 이란 핵문제 해결 등에서도 계속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면담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날인 24일에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 대표단을 접견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의 개혁과 경제 재조정 노력에 지지를 밝혔지만 중국의 사이버 공격 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려의 입장을 전달했고요. 또 앞서 한반도 뉴스 시간에 전해드린 것처럼 양측은 북한이 핵개발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른바 병진 노선은 성공을 거둘 수 없다는데 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이 이곳 워싱턴 DC에서 제7차 전략 경제 대화를 가졌다는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연장하기로 했죠?
네, 유럽연합회원국 28개국 외무장관 회의가 지난 22일에 룩셈부르크에서 열렸는데요. 외무장관들은 회의에서 원래는 다음 달 말에 끝나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네. 내년 1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제재를 연장하기로 결정을 내린 건 뭐 결국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제재 자체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에 네. 대응해서 처음에 이루어진 것인데요. 지난 2월에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휴전협정이 체결됐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요. 또 이달 초부터 정부군과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의 교전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가 대규모 병력과 중화기를 동원해서 반군을 지원하고 있다는 주장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연장하기로 합의한 거고요. 유럽연합이 이번에 제재를 이제 처음 단행했던 거는 지난해 7월이었는데 당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을 강행하고요. 동부 반군을 지원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하자 제재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네, 이 제재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기존 제재를 연장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내용에 큰 변화는 없고요. 네. 기존의 제재는 러시아의 에너지와 방위, 금융산업의 유럽 내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러시아 관련 기업들의 유럽에서의 활동은 물론이고요. 또 유럽으로부터의 투자도 중단이 되면서 큰 타격을 받았었습니다.
네.
러시아 정부는 제재의 영향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서방국들은 러시아 경제에 분명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
러시아 경제는 사실 지난해에 미국과 유럽연합 등의 제재 외에도요.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악재가 겹치면서 심각한 위기를 겪었지만 최근에는 다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유럽연합은 이번에 제재를 연장하면서 러시아가 휴전협정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제재 연장을 공개하면서 러시아가 민스크 휴전협정을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는 시각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민스크 협정은 지난 2월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협정을 중재한 독일과 프랑스가 서명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모든 중화기 또 외부 병력을 철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최근에 더 많은 러시아 병력과 중화기가 목격됐다고 나토가 밝혔고요. 또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만 명 가까운 러시아 병력이 동부 반군 지역에 이미 들어와 있다면서 러시아의 전면적인 침공에 대비해야 한다고 의회에서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어떤 반응인가요?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요. 유럽연합의 제재는 근거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고요. 러시아는 그동안에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을 계속 부인해왔는데요. 우크라이나 동부에 있는 병력도 정부가 보낸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친러시아 반군 세력을 돕기 위해서 간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하지만 이 러시아의 군인들이 정부의 명령도 없이 탱크와 같은 중화기까지 몰고 우크라이나로 갔다는 건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죠.
네, 앞서 러시아도 유럽연합의 조치에 대응한 그런 제재를 단행했었는데 이 러시아의 대유럽연합 제재는 어떻게 됩니까?
유럽연합의 이번 제재 연장 결정에 따라서 러시아도 대유럽 제재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주로 이제 그동안에 러시아가 대응해서 취했던 제재 조치는 유럽산 이 농산품의 수입 금지 조치였습니다.
네.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요. 이번에 유럽의 제재 연장 결정이 발표된 후에 러시아의 대응도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유럽산 식품 금수 조치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로 인해서 유럽 농가들도 그동안에 일부 타격을 입은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유럽 정상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런 유럽 제재 말고도 이 미국이 러시아의 군사 공세에 대응해서 냉전 이후에 처음으로 이 동유럽의 탱크 등을 배치하기로 했다는 발표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번 주 유럽을 순방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23일 발트의 연안 국가인 에스토니아에서 관련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요. 에스토니아도 이제 배치될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카터 장관에 따르면 미국이 250대에 달하는 탱크와 자주포 등을 동유럽 여러 나라에 배치하기로 했는데 나토 차원에서 동맹국들의 안보 지원을 위한 것이고요. 사실 이번에 이 에스토니아에서 카터 국방장관이 발트의 3국 국방장관들과 회담을 가졌는데요.
네.
이 발트의 연안 3국들은 이 과거 이제 소련 연방에 속했던 나라들이고 그래서 이 러시아로부터의 증가하는 위협,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위협이 고조되면서 나토의 병력 주둔을 요청했었습니다.
네. 에스토니아 말고 또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배치되는
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이 발트 3국이죠.
네.
에스토니아 외에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그리고 또 역시 동유럽 국가로서 소련과 가까운, 예, 러시아와 가까운,
네,
이 불가리아, 루마니아, 폴란드인데, 카터 장관은 이들 나라들이 미군 중화기 배치에 합의했다고 밝혔고요. 또 일부는 독일에도 배치되니까 모두 7개 나라인데,
네,
예, 미국이 동유럽에 중화기를 배치하는 건 냉전 이후 처음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들이 이들 나라에 배치됐는지 밝혀졌나요?
카터 장관은요, 250대의 무기 중에는 이제 미군 육군의 브래들리 전차와 또 자주포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했는데, 자주포는 이제 탱크와 비슷한 형태인데 포신이 훨씬 긴 이제 포 형태의 무기죠. 물론
네,
탱크처럼 이동은 가능하고요.
네.
카터 장관은 이 각국에 배치되는 무기는 150명 중대급이나 750명 대대급 부대를 운영할 수 있는 규모라고 했고요. 또 이 장비들이 교육과 훈련 목적 때문에 배치된 나라 밖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나토 차원에서도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동유럽 동맹국들을 지원하기 위한 부대를 창설을 했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친서방 정부가 들어서고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 이 반군을 지원하면서 러시아의 공세에 대한 동유럽 주변 국가들의 우려가 높고요. 따라서 이 나토가 이 동유럽 동맹국들의 방어를 위해서 신속 대응군이라는 걸 창설을 했죠. 만일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 신속하게 동유럽에 배치된 병력들을 파견해서 대응한다는 것인데요. 특히 최근에 이 신속 대응군의 참여한 나라들, 9개 나라 병력들이 폴란드에서 대규모 합동훈련을 실시하기도 했었습니다. 미국의 이번 사실 중화기 배치도요, 나토 동맹국 중에 하나인 미국이 신속 대응군 참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네,
또 한 가지 이제 신속 대응군 관련해서 주목되는 이번 주의 발표는 옌스 스톨텐버그 나토 사무총장의 별도의 발표였는데,
네,
현재 13,000 규모의 신속 대응군 규모를 3만 명에서 4만 명까지 2배 이상 늘린다는 것인데 그만큼 이 러시아의 공세 또 러시아의 위협을 더욱더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이 러시아는 이 미국의 중화기 배치 계획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앞서 이 계획이 이제 카터 국방장관이 공식화하기 전에 미국의 언론들에 대해서 처음 공개가 됐는데 당시
네,
러시아는 냉전 이후에 미국의 가장 공세적인 조치라면서 러시아도 대응해서 서부 병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었습니다. 또 이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국방부의 경고가 나온 지 하루 뒤에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40기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올해 안에 추가로 배치하겠다 이렇게 또 발표를 해서 큰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제 이 푸틴 대통령이 이번 주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 전화를 해서
네,
두 정상 간의 통화도 이뤄졌는데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고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앞서 말씀드린 그 민스크 협정 내용대로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모든 병력 또 무기들을 철수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네,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연장하기로 했다는 소식, 또 미국이 러시아의 군사공세에 대응해서 냉전 이후 처음으로 동유럽에 탱크 등을 배치하기로 했다는 소식까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두 달 전쯤에 강력한 지진 피해를 입은 네팔에서 이 네팔 재건을 돕기 위한 국제 회의가 열렸죠?
네, 이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지난 25일에 세계 60여 개국 대표 또 이 국제기구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열렸는데요. 네팔 정부는 그동안에 지진 재건 비용으로 67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었는데 회의에서 각국 정부 또 국제기구들이 총 30억 달러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네, 하루 만에 굉장히 큰 규모의 지원 약속이 이루어졌네요.
그렇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참여했는데요. 특히 이제 네팔과 이웃하고 있는 인도와 중국이 가장 많은 지원 의사를 밝혔는데 사실 네. 이 두 나라가 경쟁 관계에 있으면서 이웃나라인 네팔에 대해서 영향력 확대 경쟁을 오랫동안 벌여왔습니다. 또 이 네팔 지진 이전에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두 나라가 이제 두 달 전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가장 먼저 구조요원을 파견을 했고요. 또 네. 이번에 재건 지원 회의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도와 중국이 네팔에 지원하는 그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우선 인도는 이번 회의 참가국 중에 가장 많은 10억 달러의 지원을 약속했는데 30억 달러 중에 3분의 1이죠.
네.
특히 이제 수슈마 스와라지 인도 외교장관은 10억 달러 중에 4분의 1가량은 무상 원조가 될 것이라고 밝혔고요. 이제 나머지는 네. 뭐 차관 같은 형태가 되겠죠. 중국도 4억 8,300만 달러의 지원을 의지를 밝혔는데요.
네.
특히 이제 이 중에 절반 이상인 3억 달러 정도가 무상 원조로 제공한다는 방침인데 무상 원조 액수는 인도보다 중국이 더 많죠.
네.
또 이 밖에 역시 큰 규모의 지원을 약속한 나라로 이제 일본이 2억 6천만 달러, 미국이 1억 3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고요.
네.
또 국제기구 중에는 아시아개발은행이 6억 달러, 세계은행이 3억 달러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회의에서 이 지원금이 투명하게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야 한다. 그런 지적들도 많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뭐 지구 곳곳에서 있었던 이런 심각한 재난 상황에서
네.
외부에서 지원된 지원금들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네.
부정이나 부패 때문에 중간에 착복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 네팔 정부가 이번에 각국의 지원을 요청하면서 지원금은 정부가 새로 설치한 기관을 단일 창구로 해서 집행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관료주의와 부패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누군가 지원금을 중간에서 착복할 가능성. 왜냐하면 이제 정부로 창구가 단일화되어 있으니까요.
네.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김용 세계은행 총재도요. 이번 이 네팔 재건 회의에서 더 많은 지원금이 모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네.
지원만이 전부는 아니다. 지원금이 어떻게 쓰이느냐도 똑같이 중요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또
네.
뭐 한 가지 예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지난 2010년에 IT 지진 당시에도 피해 복구를 위해서 각국 정부가 수십억 달러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네.
하지만 정치 불안정, 부정부패 때문에 이행이 지연되고 있죠.
네, 그렇다면 이런 우려에 대해서 네팔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투명한 집행을 약속하고 있는데요.
네.
수실 코이랄라 네팔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지원과 관련해서 부패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국가가 모든 방안을 동원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회의에 참석한 국제기구 관계자들의 우려도 여전히 있는데요. 지원금 집행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정부의 단일 창구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부패 가능성. 또 여기에
네.
이 네팔 정부가 이제 지진이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피해 재건을 위한 분명한 계획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좀 더 근본적인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회의를 통해서 네팔 정부가 그 거의 30억 달러 정도의 지원 약속을 받았는데 네팔의 피해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요?
사실 네팔의 지진이 이번에 처음은 아니었죠.
네.
네팔이 이제 아시아의 두 거대한 지각판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수십 년 주기로 강력한 지진이 계속 발생했었는데
네.
특히 이제 지난 4월 지진 진도 7.8 규모의 강력한 지진이었고 어느 때보다
네.
피해가 컸습니다. 8,800명이 숨지고 2만 3천 명이 다쳤고요.
네.
또 주택 50만 채가 무너지거나 파손되면서 국민 10명 중에 1명은 지낼 곳이 없는 노숙자가 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앞서 이제 30억 달러 정도의 이제 지원 약속을 받았다고 했는데
네.
총 피해 규모는 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네.
네팔 정부는 재건을 위해서 67억 달러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네팔은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도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로 꼽혀왔는데 이번 지진으로 경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4월 발생한 강력한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네팔의 재건을 돕기 위한 국제회의가 열렸다는 소식까지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지구촌 소식 김근성 기자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위일청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연상의 여인 함께 듣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경이었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44년 6월 27일 오늘 미국 모르몬교를 창시한 조셉 스미스가 39세로 세상을 뜹니다. 스미스는 이날 미국 중서부 일리노이주의 한 마을에서 발발한 종교폭동 와중에 폭도들에 의해 살해당한 것입니다. 1805년 미국 북동부 버몬트주의 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조셉 스미스는 어느 날 기도 중 신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모르몬교에 따르면 스미스는 1823년 천사 모로나이로부터 계시를 받아 모르몬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스미스는 이후 1830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를 설립합니다. 하지만 스미스는 이후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았고 결국 1844년 오늘 폭도들에 의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스미스가 세운 이 모르몬교는 이후 전 세계로 퍼져 현재 165개 나라에 1200만 명이 이 모르몬교를 믿고 있습니다. 1880년 6월 27일 오늘 전 세계 장애인들의 희망의 등불이 된 헬렌 켈러가 미국 남동부 알라바마주에서 태어났습니다. 헬렌 켈러는 생후 6개월 때부터 말하기 시작했고 생후 12개월 때는 부모와 의사소통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헬렌 켈러는 생후 19달을 지나면서 병을 앓게 됐고 그로 인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말도 못하게 됩니다. 헬렌 켈러는 이후 7살 때 그녀의 평생 스승인 앤 설리번 선생을 만나게 됩니다. 설리번 선생은 헬렌 켈러에게 말할 때 나오는 소리의 진동을 느끼게 함으로써 말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We found that she could feel the vibration of spoken words.
그리고 이 방법은 효과를 내게 됩니다.
I am not dumb now.
설리번 선생의 도움으로 헬렌 켈러는 20살 때인 1900년 하버드 대학에 입학해 장애인으로서는 최초로 학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헬렌 켈러는 이후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여성 참정권 운동과 사형 폐지 운동 등을 펼쳤습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투철한 정신력으로 전 세계 장애인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된 헬렌 켈러. 그녀는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도 연락 주십시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에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메시지를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언제나 전화하실 수 있는 미국의 소리 방송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BOA 한국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9시부터는 BOA 세계 뉴스에 이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과 사랑의 추억 연가 English with You가 방송됩니다.